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의 리영실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주간 스포츠 뉴스를 종합해 정리해드린 다음 조국과 함께한 분투의 70성상 새 시대 선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주간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농구 본선 직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주체육관에서 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 17위에서 32위 순위 결정전 2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73대 86으로 졌습니다. 경기 패배로 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아시아 팀에 주어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5경기에서 2승 3패가 된 우리나라는 순위 결정전 M조 2위가 됐습니다. 순위 결정전 N조의 이란 역시 2승 3패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3패로 탈락했지만 순위 결정전에서 필리핀과 앙골라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림픽 최종 예선으로 향했습니다. 총 24개 나라가 참가하는 최종 예선에서는 상위 4개 팀 안에 들어야만이 올림픽에 나설 수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안방에서 치러진 이번 월드컵에서 상위 라운드 진출을 노렸던 우리나라는 순위 결정전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올림픽 티켓마저 이란에 내주며 최악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농구협회 주석 여명이 세계와의 격차를 절감했다라며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여명 중국 농구협회 주석은 나는 중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농구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지만 우리는 목표로 했던 성적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어서 여명은 이번 농구 월드컵을 통해 현재 중국 농구는 세계 수준과 2016년 시절보다 더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명은 확고하게 중국 농구 시스템에 대해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명은 중국은 프로리그부터 유소년 훈련 등 전체적인 농구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개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세계와의 격차를 느꼈고 세계 농구의 흐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계 인류 수준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귀화 선수 엘케손의 멀티골과 에스파냐 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에이스 공격수 무레의 득점을 앞세워서 몰디브를 5골 차로 대파했습니다. 이탈리아적 명장 리피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팀은 몰디브와의 원정에서 열린 2022년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A조 경기에서 홈팀인 말디브를 5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날 리피 감독은 귀화한 엘케손과 무레를 투톱으로 선발 출전시켰고 양욱이 그 뒤를 받쳤으며 하프진에는 연변적 선수 지충국을 선발 투입시켰습니다. 경기 개시와 함께 실력이 한수 우인 중국이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 채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말디브전 대승은 월드컵 예선 행보가 주목되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엘케손이 중국 귀화 후 치른 A매치 데뷔전 맹활약으로 최근 중국축구협회가 시행한 축구선수 귀화 정책이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을 다수 귀화시켜 국내 유망주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비난을 쏟아냈지만 중국축구협회와 리피 감독은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 지단 소년 여자 축구팀과 조선 평양 소년 여자 축구팀이 섬서성 연안시 지단현에서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진선 경기는 8인제로 지단현 교정축구 훈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조 두 팀의 어린 선수들은 친선 제1, 경기 제2의 원칙에 따라 품격과 수준이 있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전 경기에서 지단현 중소학교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지단현 축구구락부 소년여자축구팀이 키가 큰 우세로 맹공격을 들이대 연이어 두 골을 넣으며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조선팀의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선물한 13살 축구선수 백예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에 와 치른 친선 경기가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면서 이번에 중국에 와 친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나와 우리 팀의 선수들은 여러분들의 열정을 느꼈고 그 후 더 많은 기회가 있어 중국 축구팀과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단결과 문명, 조화, 창의, 박투를 주제로 한 제2회 제2놀이컵 중국 조선족 배구 초청 경기가 돌아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새로 일떠선 연변체육운동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경기에는 북경과 천진, 청도, 상해, 소주, 광동, 심양, 단동, 장춘, 길림, 매하구, 연변 등 각 지역 40여 개 남녀 대표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연변 북극팀이 간판 공격수 허파가 옐로카드 루적으로 결장하자 최악의 공격력을 드러냈습니다. 홈장에서 숙적인 청도 중능팀을 상대로 이렇다 할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지난 7일 북극팀은 왕청현 인민체육경기장에서 펼쳐진 중국 축구 을급리그 제27라운드 경기에서 중릉팀에 0-3으로 완패했습니다. 연변 북극팀은 중릉팀을 상대로 지금까지 통산 전적은 4전 전패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표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포함해 전 세계 14개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차기 월드컵인 카타르 월드컵 공식 표지를 공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표징의 특징은 중동의 겨울을 형상화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열립니다. 그동안 월드컵은 6월과 7월 사이에 열렸으나 이 시기 중동의 더위가 상당해 내년 11월 21일에 개막해서 12월 18일 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으로 확정됐습니다. 표지의 기호도 중동에서 겨울에 자주 착용하는 중동 목도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이번 표지는 월드컵 트로피의 모양을 재현한 한 것 외에도 중동의 전통적인 모직 목도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표지 최상단 곡선은 사막 모래 언덕의 물결을 상징하며 숫자 8이 연상되는 무한대 기호는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는 8개의 환상적인 경기장을 나타낸다고 써붙였습니다. 표지에 더해진 카타르 2022 서체도 전통적인 아랍어를 현대적인 글꼴로 재해석했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우는 리오넬 메시가 이슈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에스파냐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메시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수도 있다며 메이저리그 측이 메시를 향한 구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메시는 데이비드 베컴과 다비드 비아, 이브라 모비치와 같은 스타들처럼 비슷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메시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으로 2004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후에 10여 년간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08년과 2009 시즌, 2014년과 2015 시즌 두 차례나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3관왕을 달성했으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4차례 경험했습니다. 득점 기록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메시는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600골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687경기에 출전해 603골, 242개 도움골이라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로 32살에 접어들었지만 바르셀로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현재 메시의 새로운 행선지로 거론되는 곳은 유럽이 아닌 미국입니다. 조선의 호날두로 불리는 한광성이 이탈리아 세리에의 명문 유벤투스에 입단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한 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다수 매체들은 유벤투스가 조선의 공격수 한광성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1살인 한광성은 현재 조선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남자 월드컵 조선 국가팀 출신으로 2017년 3월 이탈리아 칼라아리로 이적한 뒤에 페루자로 임대 이적했던 한광성은 이적료 500만 유로의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스포츠 뉴스를 종합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황의 민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종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며 주황의 민방송국 조선어 방송은 그 사이 민족 지역과 민족 사업이 가져온 천지 개벽의 변화와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자 특집 조국과 함께한 분투의 70성상을 기획했습니다. 특집은 그 해 그 사람 그 이야기, 민족 단결의 한떨기 꽃, 그리고 새 시대 선봉 등 새 시리즈로 나뉘어 중국 조선어 방송 CNR 공식 계정과 주황이민방송국 조선어 방송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시대 선봉은 19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인도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70-80년대생 중청년 과학기술 실무자들의 분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새시대 선봉 제2부 79년생 박사생 지도교수 연변대학 약학원 렴려화 교수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연변대학 약학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렴려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여기서 교편을 잡은 지 15년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석사 때 원광대학에서 간소미화의 기전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는 남극성 박사님 프로젝트에서 조선족 민족 의학에 관한 그러니까 저의쉐 조선족들이 그 옛날에 19세기 이제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국 한방과 좀 다릅니다. 지금 조선족들이 민족 약물이 있는데 거기서 약용식물이 어떤 식물이 간에 대해서 보호성 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분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전은 어떠한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험실에서 예.
주한 연구 분야는 약학이라고 하십니까?
약학, 이 점 양비학적 예. 약물이 성분과 그리고 이 성분이 어떻게 간 뭐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약물학 기전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언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제가 석사 때 한국원광대학교에서 교환 석사생을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는 선동환 교수님께서 석사생을 마치고 석사 졸업한 후 연변 이 학원에 와가지고 줄거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2007년에 남극성 교수님 박사 붙었습니다. 그래, 그다음 박사를 하면서 같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족 미학 영식물이 그래도 이게 조선족 그거나 중의와 다릅니다. 중의학 이론과 조금 다른데 조선족 민족 이론.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미국에 가서 포닥도 하고 캐나다에 갔다가 석 달 동안 좀 이렇게 교육하기 대해서 선생님이니까 우리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 길림성의 그런 프로젝트 하나 했습니다. 길림성 교육청에서 젊은 사람들을 영어권 나라에 보내서 영어도 배우고 선진 국가들이 좀 선진적인 교육 이론을 배워서 어떻게 길림성의 대학교들이 교육 방법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워줄 것인가 그런 것을 배워서 석 달.
혹시 들어보니까 다 영어로 지금 논문인가요?
이제 논문 논문 발표하고 저희가 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면 논문도 나가야 되고 특허도 있어야 되고 특허를 해야 상권 그쪽에서 저희가 한 분야에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전 특허를 내고 그리고 논문을 내서 공개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조선족 민족 약학 그것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알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하는지
그 SCI든가
그렇습니다. SCI 예, 맞습니다.
예, 저 발표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험실 SCI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 말하면 E취가 SCI도 E취, R취, 3취 나누니까 우리 실험실에서 이미 E취도 많이 나갔습니다. 다섯 평 정도 거의 나갔고요.
그러면 대부분 뭐 교수님께서 그러면
예, 우리 중요하게 팀, 우리가 그러면 통신 작가라고 합니다. 예, 통신저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저하고 남고선 교수님, 어현진 박사님 해서 우리 두 팀입니다. 예, 예, 두 팀입니다. 저 팀에서는 좀 감성유화 조금 많이 하고요. 저는 좀 알코올성 간을 말합니다. 연변 사람들 수고서 많이 마니까 알코올성 간 지방성 병, 예. 예,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코올로 인한 지방성 간이라거나 혹은 그런 간 질환에 관해서 간 보호작용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기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혹시 건강성 기능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우리 실험실에서 지금 발표한 것은 뭐랄까? Impact Factor? 인지향 인스? 저 사람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mpact Factor 영어를 하면 그거 지금 제일 높은 건 6.8이 됐습니다. 우리 실험실에 남산이와 제가 통신작가로 했고 우리 저기 박사생이 제일 작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용담이 있습니다. 여기 동배 롱단. 롱단 안에 롱단 구간이란 성분이가 아주 함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 이 물질인데 신기하게도 함량이 많은데 수용성 물질인데 작은 분자량인데 이것이 알코올성 지방과는 확실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는 롱단 구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동배 롱단 TCO 추출물입니다. 추출물에서 저희가 이전에 뭐 약물성 간손상에서도 먹고 얘가 아주 좋은 간부 효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급성 알코올성 간 질환에서 봤는데 추출물 효과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분을 사이션하니 보니까 농단 코간이란 성분이 아주 많은 성분이고 그래서 얘를 예비 실험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약물성 간손상도 그렇고 알코올성 간도 그렇고 그래서 연변 지역의 지방성 병과 좀 생각해서 거래해서 알코올성 간에는 그런 효과 어떨까 했는데 만성, 급성 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전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처음, 예, 우리 팀이 처음으로 한 겁니다. 농단 구간에서는. 예.
그거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추출한 겁니까?
그게 농단에 많습니다. 용담, 용담도 동배 농단이랍니다. 우리 여기서. 그때는 이 롱단은 제가 접한 지도 10년이 되셨습니다. 롱단으로 해서 제가 고자슬 안지진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고자슬 안지진 할 때 그 연구를 밀고 나가면서 좀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알코올성 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과정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시간은?
시간을 그 말하면 우선 한 저는 6년? 5년?
6년 연구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을 까나 이것이 연구를 해서부터 이 물질을 발견해서부터 다시 침도 있게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거든. 딴 것도.
네, 물론 그랬죠. 네. 그랬죠. 그
네, 그거 시작 발견해서부터 2012년 그때 프로젝트 쓰면서 이것이 도매농단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혐당이만 물질은 어떨까요?
그 12년부터 시작해서 한
18년? 네, 우리 18년에 그 논문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그래, 거기에 대한 기전을 우리가 밝혀내가지고, 연구 양리학 잡지라는 이런 그 잡지가 좀 양리학 쪽에서는 권위적인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톱 잡지. 예, 네. 네, 그래, 거기다 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염증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한국에서 할 때는 간 섬유합 쪽에 좀 간의 질병을 많이 연구하다가, 미국에서 좀 보다 갈 때, 어떤 피부에 또 염증도 좀 연구했거든요. 그 피부 염증, 뉴피시엔 인쇄빙이란다, 수위로.
예,
그것이 우리 지금도 보니까 어떤 중3도 그런 병인 사람 많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래서 이 병에서 좀 염증, 피부의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타겟팅이 있잖아. 그래. 네. 뭐 타겟 단백질을 찾아가지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건드리면 그것을 조절해서 염증을 좀 완화시킬 수 없는지. 예. 그런 것만은 지금은 거기 우리 어떤 데 약방을 보면 약을, 방제를 보면 허소우, 하소를 많이 씁니다. 그래, 우리 팀에서 발견했는데 하소했던 물질이 알본 이 시간인데 이 물질이가 아주 피부염증에 대해서 염증을 많이 낮추는 그런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있고 이전에 미국에 보다 갈 때도 그 SCI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 쥐 논문 그때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래, 그것을 기철해가지고 지금도 좀 피부 쪽에도 하고 알코올성 간질환도 하면서
주로 두 가지인가요?
예, 그래, 두 가지 좀 장기는 다르지만 다 염증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고향 어디십니까?
영정입니다.
영정이고요.
예.
제가 아까 본과는 이
예, 연변대학에 쭉 있었습니다. 연구생은 연변대학에 박혜선 선생님 연구생이었습니다. 근데 연구생 2학년 때 기회에 있어가지고 원광대학에 갔다 교환학생으로 그래서 2년 연구를 하고 돌아와서 졸업하고 또 기회가 좋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모집할 때 공채로도 들어와가지고 예. 2005년입니다. 무슨 그 출근한 지 2005년부터 지금 15년, 14년. 예.
약학 이쪽은 어떻게 전공을 잡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는 그냥 그 약학이 좀 이학보다는 이학도 하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약학이란 거는 이학을 하면 혹시 좀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없지 않습니까? 다 병은 공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약이 좀 적고 혹시 그럼 이걸 해서 과학이랑 우리 과학적으로 좀 재밌으니까 예, 약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된 것은 이렇게 딱 약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약을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연구생도 하고 출근하며 보니까 아 그래도 박사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남국승 교수님 돼서도 예, 박사를 하고 지금은 여기 보수성 도수 우리가 2050년에는 어떤 보수성 도수에서 제가 또 어떤 박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예, 2000년,
2056년
9월부터
예, 그래 2057년에 첫 번째 박사를 모집했습니다. 이제 지금 박사 생이가 좀 서입니다. 예, 그전에는 이렇게 그 연합 해가지고 예, 남은선이 같이 남선이 박사 생이지만 제가 함께 더 와서 약간 연합 배양 박사 생, 예, 레허 배양.
그럼 대략 그 뭐 인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때는 예, 그 레허 배양해서 이미 셋이 졸업했습니다. 예, 셋이 졸업하고 우리가 모집하는 것을 셋이 모집했습니다. 제 명일로 예, 제가 지도교수로 한 거는 1957년부터 지금까지 세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석사생은 또 몇 년마다 우리 실험실이 여전히 학생이 남샤님, 우리 팀의 우리 단队 우리 팀의 남샤님이 인설자고 저희가 두 팀을 해가지고 해서 저희 팀이 지금 모두 합하면 학생이 30명이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연구생님?
예, 석사생, 박사생 다 합하면 30명입니다.
본과 그 취급 안 하고
있어요? 예, 본과는 그냥 네네. 조금씩 와서 몇 달 동안 와서 학습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빼고요. 석사생, 박사생만 그 저희 제 이름 밑으로 있는 건 한 10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샤님 10명, 그 10명도 많을 거고. 예.
평소에 이런 연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실험실 뭐 연구 같은 거 나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예,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남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 학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래 저희 학 옛날에 방제를 보고 어떤 물질이 가나 그 민간에서 많이 쓰는 처방 저희에서 많이 쓰는 처방 뭐 텐진 타인 겨울탕 태음 저희탕 예 그런 거랑 이렇게 우리 연구를 해보니까 먼저는 발굴해야 되죠. 그 저희 책을 봐가지고 그리고 여기 저 종이학원에서 저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거차하고 융합하라 그러지 않을까. 예.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방제를 발굴해서 그 방제가 확실히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데 그럼 어째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 그것을 우리는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람들이 해서 그 경락이 어찌고 그렇게 좀 설명하지만 우리는 그래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느 단백질을 통해서 이것이 작용을 발휘하는지 이 방제거나 약물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양리, 현대 양리적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뭐랄까 뭐 우리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발굴해낸 그 타겟이라면 B2X7이란 이런 염증에서 이렇게 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합체입니다. 그 복합체에서 요 세포막에 있는 B2X7 이런 단백질이 위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억제하면 염증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요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년적인 물질을 B2X7 리셉터를 호스트해야 하는 억제제 예, 그런 것을 좀 스크린 해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룽단 구간, 예, 그런 물질도 있고, 저희가 또 인삼이랑, 그리고 인천하우 쑥, 쑥에서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물질을.
그리고 지금까지 거둔 주요한 성과라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국가과학기술 국가자연과학기술지진 국가자연과학기금회에서 커티 과제입니다. 예, 그 과제를 저희가 한 사람당 저희가 두개 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길림성 커지팀 과학기술청의 과제도 많이 땄고요. 여기 좀 저희 학적으로 해서 그리고 연변대학에서 우리 혁신팀 프로젝트 그 젊은 사람들 그렇게 기금을 쳐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도 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양리학, 양리학 영역에서 좀 아주 요리학회 스웨야 장이라고 했습니다. 요리, 중국 요리학회 스웨야 青年 요리학자 장. 그것은 중국에서 놓고 말하면 40살 이하의 사람들이 최고의 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1년에 8명을 주는데 제가 예, 제가 작년에 그 상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전번에 그 연구 양리학 잡지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용담의 룽단 구간 성분이 알코올성 간염에 치료하는 기전을 박힌 그 논문 성과로 예,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스웨야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제약회사인데 연구소도 있고 거기서 중국 양리협회 양리협회가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해마다 양리학회에서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년 스웨야 양리학회장이고 하나는 그냥 칭년 양리학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두가 16명인데 밑에 레벨은 8명이고 높은 레벨이 8명입니다. 제가 2013년에는 그 작은 예, 두 번째 레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제일 높은 레벨 예.
혹시 그러면 연대학에서는 뭐 처음이신지 아니면
예, 길림성에서 대학교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대학교 예, 꼬셔을 놓고 말하면 예. 그리고 지난번에 길림성의 정신인사의 第三层次 이건 길림성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第三层次, 第二层次, 第一层次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3년에 예, 길림성 바자인사의 예, 이건 길림성에서 예,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그리고 좀 第三层次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第三层次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네, 지금까지 79년생 박사생 지도교수 연변대학 약학원 렴려화 교수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내일 계속하여 인터뷰의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출발 정보 타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화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 행사를 위해 지금부터 북경시는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열병식과 군중대회 등 행사들이 주말에 시연되고 있습니다. 비록 추석까지 띄워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공화국 경축 행사 준비를 위해 북경시에서는 지하철 통제, 교통 규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출향과 외지인들의 방문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